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생물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에 관한 내용일 겁니다. 신앙을 가진 이후부터는 제가 창조론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아직 몰랐을 때는 진화론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저희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냥 확고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이 진화론의 허구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자, 어쨌든 이 진화론에서 주장하기는 원숭이나 유인원에서부터 인간이 진화되기 시작해서 현생 인류의 최종적인 진화를 호모 사피엔스라 그래요. 호모 사피엔스. 이 라틴어로 이 호모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이 사피엔스는 지혜란 뜻이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그러면 지혜로운 인간. 그게 가장 현생 인류 중에서 가장 진화됐다라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호모 사피엔스에서 더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으로 진화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진화가 됐는데 어떻게 진화됐냐면. 포노 사피엔스라는 인류가 새롭게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포노 사피엔스. 그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게재된 그 표현인데 이 그때 처음 게재된 표현이에요. 라틴어로 이 포노는 폰이에요. 폰 전화. 포노 사피엔스 그러면 아까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그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쓰는데 이 스마트라는 말 뜻이 뭐예요? 지혜라,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똑똑하다. 그래서 이 전화기 자체가 똑똑한 전화, 똑똑한 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는 뭐냐면 누구나 지금 다 전화기를 들고 사용하니까 하루 종일 전화기를 들고 있으니까 포노 사피엔스라는 뜻은 뭐냐면 똑똑한 전화, 지혜 있는 폰을 쓰는 인간.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비대면, 언컨택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전화기를 쓰잖아요, 우리가. 전화기를 쓰는데 전화기 자체가 비대면인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랑 통화할 때 전화기로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얼굴을 보는 게 얼굴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이에요. 그래서 이 포노 사피엔스 자체, 이 사회 자체가 비대면 사회, 언컨택트의 사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컨택트가 우리가 일상화되었지만 사실 이 코로나 이전부터 언컨택트는 이미 지구를 지배해 나가고 있었어요. 언컨택트라는 게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작년에는 우리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2019년에는. 근데 그런데 2019년 1월에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가 2019 글로벌 기업 브랜드 가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가 5위에 올라있기도 하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이 브랜드 파워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1위는 뭐예요? 아마존이에요. 2위는 애플, 3위는 구글,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5위는 삼성, 그리고 6위는 AT&T라고 미국의 통신회사입니다. 그리고 7위는 페이스북, 8위는 중국 공산은행, 그리고 9위는 버라이즌. 버라이즌도 역시 미국의 그 통신, 그 다음에 10위는 중국 건설은행. 중국 은행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인구가 워낙 많고 워낙 이 생산해내는 게 많으니까 은행이에요. 아마 돈을 많이 저축을 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의 두 개 은행만 제외하면 나머지 여덟 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공통점이 뭐겠어요? 다 미국에 있다. 항라는 삼성은 한국이니까 삼성만 빼고 나머지는 다 미국이긴 하지만 자, 공통점이 있는데 여덟 개 기업 모두가 다 IT 기업이라는 거예요. IT 기업. 일찌감치 언컨택트, 비대면에 집중했던 회사들이 세계 기업 브랜드 탑 10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했더니 자, 그들이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세계의 부를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미 코로나 이전에 언컨택트 사회 변화에 대한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자,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하나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전후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코로나에 있어 어쩌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교회일 겁니다. 몇몇 잘못된 교회들의 이 비상식적인 그 행태들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요. 한국교회 이미지가 63%가 한국교회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대답을 설문조사에 대답을 했어요. 63%의 사람들이 아 한국교회 이미지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복음의 문이 많이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탄식을 하세요. 앞으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탄식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계속 이어갔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들은 성도들의 그 예배 출석이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예배 출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감소됐고요. 공동체적 소속감이 약화됐어요. 만나지 않으니까 소속감이 약화되고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이 그 전과 같이 회복될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교회들도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 회복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 정도 회복되는데 그렇게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 교민들이 철수한 우리 필리핀의 이 한인교들이 교회들의 상황은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연의 마지막을 이분이 이런 말로 마치더라고요. 그 강연을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마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가 지나가면 실력이 드러난다. 이게 강연의 마지막이에요. 자, 대비를 하라는 얘기죠. 언컨택트 사회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라는 얘기죠. 자, 분명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인생에도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불과 같은 시련이 왔을 때 지푸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되죠? 그냥 불에 다 사그러드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단한 벽돌로 지은 집은요 비록 그름의 흔적은 있어도 뜨거운 불을 견뎌낸 기둥과 벽은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은 누구에게나 위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지나가면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야. 이 위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위기는 견딜 수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도 영적 실력이 있는 이들은 이 위기를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위기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성장의 속도보다 몇 배는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을 이 위기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실력을 지금 키워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 손 놓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적 실력을 키워나가세요. 믿음의 실력을 잘 키운 이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방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면의 강자가 되어라. 다시 한번 시작! 이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 크고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을 이렇게 보면요 왠지 보기에도 왠지 든든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육체는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또 그 마음은 영혼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힘과 능력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면이 강한 사람이요 외적인 것들도 강하게 되어 있어요. 위기, 어떤 어려움, 시험, 시련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요 겉모양이 뭐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내면이 강한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이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강자가 진짜 강자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흙을 빚어 만든 질그릇이라는 것은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질그릇은 값싼 싸구려 그릇을 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그릇인 겁니다. 잘난 게 없어 보입니다. 뭐 가난할 수도 있고요. 많이 못 배울 수도 있고요. 키가 크거나 외모가 잘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탁월한 능력과 실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가,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의 씀씀이가 어떤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한가,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싸구려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그때부터 더 이상 싸구려 그릇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도 않고 무능력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무능력해서 실패했고 실력이 없어서 다시 재기할 만한 힘도 없다면 여러분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게 일어나는 놀라운 이 모든 일들은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우리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강자이고 믿음의 강자가 되고 영적 강자가 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기 때문에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무하마드 알리 조지 포먼과 함께 당시 최고의 이 복서로 이름을 날린 조 프레이저라는 사람은요, 무하마드 알리를 최초로 이긴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챔피언은 링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진정한 챔피언이 어느 날 갑자기 링 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챔피언이 될 만큼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했던 복서가 비로소 링에서 챔피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링에 올라가서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챔피언이 될지 안 될지는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링에서는 인정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과거 여기저기 유명한 교회들도 출석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많고요. 많은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믿음이 참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흉내만 내던 사람은요, 진짜 시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몰라요. 아, 저분이 믿음이 있었던가 할 만큼 시험, 작은 시험의 산조차 못 넘으시는 겁니다.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었는데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시험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형편없이 그 믿음과 인생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순종 그리고 기도로 믿음의 실력과 영적 체력을 키워온 사람은요, 큰 시험의 파도가 와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들과 시험의 링 위에서 그곳에서 우리 믿음의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요, 그 시험이라는 링 위에서 진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실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영적 체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근력과 체력이 길러지면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와도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 영적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영어 성경에 이 우겨쌈이란, 우리가 우겨쌈이라든지 쌓인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우겨쌈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드 프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압박인 거예요. 꽉 조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다라는 표현은 크러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크러쉬는 뭐예요? 깨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사방으로 엄청난 압박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있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압박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들, 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할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엄청난 압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는 분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게 어떤 소상공인 중에 한 분, 어떤 사장님 중에 한 분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처럼 한두 달 있다가 그냥 사그러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런 전염병이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쉽게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개인과 나라와 세계 전체를 지금 마비시켜가고 있어요. 직장을 잃은 사람도 많고요. 개점 폐업한 상태인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 소상공인 중에 70%가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그냥 손을 놓고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무기력한 삶을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쉽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 비관적인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 마음에 생기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상황일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한국에 계신 몇 분이랑 좀 같이 연락을 주고 받을 일이 있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마음이 더 그러대요. 이제 한국이 가을이 됐대요. 선선해지니까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다 가라앉히고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크러쉬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암담하고 제 억울한 마음도 있고 힘든 상황과 같은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자,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고난을 받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박해와 거꾸러뜨림뿐만 아니라 힘에 겹도록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 거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젠 죽었구나 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끝났다. 우린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주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매장까지 되었었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다 끝났다. 나는 실패자다. 라고 하지만 부활의 믿음은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도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다 남들이 보기엔 다 끝난 거예요. 저 사람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 부활의 믿음은 거기서도 그 사람 또 일으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로서 진정한 신앙적 삶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의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십자가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같은 것을 몸에 짊어졌어요. 지금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 시험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생업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생명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보실게요. 6장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크리스찬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나눴죠. 여기에 또 다른 또 그 역설적인 이 바울의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도자들은 세상에서는 크게 유명해져서 높은 지위에 앉거나 부와 귀를 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많은 근심 속에 살만한 상황인데 항상 기뻐해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어쩌면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은요 누군가를 부요롭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복을 받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실상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겁니다. 은혜의 영성의 파워라는 책을 비롯해서 많은 책을 저술한 스티브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신 잠깐만요. 제가 잘못 올렸어요.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깨어짐의 쓰라린 과정을 겪었다. 깨어짐이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한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의 쓰라린 과정이 필요할 때는 잠시 도움의 손을 거두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깨어짐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지금 쓰라린 깨어짐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뒤가 다 막혔어요. 반년이 넘도록 우리의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부활시키셔서 재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실력을 키우고 영적 실력을 키워서 모든 시련과 시험, 지금의 이런 모든 시련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실력을 키워라, 두 가지. 시작. 내면의 강자가 되어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내면의 강자가 되어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 아멘.